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카프카 전집 6 프란츠 카프카 지음 성우 임지연 읽음 1910년 12월 24일 지금 내 책상을 들여다본다. 거기서는 좋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여기에 널려져 있다. 그리고 균형감도 없고 정돈 안 된 물건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무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물건들은 다른 곳에서라면 어떤 무질서도 참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 원하기만 한다면 무질서는 초록 스카프에 자리할 수도 있고 옛날 극장의 1층 관람석에 자리해도 되었을 텐데. 하지만 입석에서 나올 것이다. 1910년 12월 25일 책상의 머리 장식 아래 열려진 서랍에서 튀어나온 안내서, 옛날 신문, 카탈로그, 그림엽서, 편지들. 모든 편지가 노천계단 형태로 부분적으로는 찢겨지고 부분적으로는 열려져서 바깥으로 나와 있다. 이런 품이 없는 상태가 모든 것을 망친다. 최하층의 비교적 커다란 물건들이 개별적으로 최대한 적극적으로 등장한다. 마치 상인이 객석에서 회계장부를 정리하는 것, 또 목수가 망치질을 하는 것, 장교가 검을 흔드는 것, 그리고 사제가 마음을, 학자가 지력을, 정치가가 시민의식을 설득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 등등, 이 모든 것이 극장에서 허락되었을 것처럼 그렇게 이 물건들은 등장한다. 면도할 때 사용하듯이 내 책상에서만 면도 거울은 똑바로 세워져 있다. 옷솔은 솔적으로 헝겊에 놓여 있고 돈지갑은 돈을 낼 경우를 위해 열려진 채 놓여 있다. 또 열쇠꾸러미에서는 직장용 열쇠 하나가 튀어나와 있고 넥타이는 벗어놓은 와이셔츠에 부분적으로 아직 둘러져 있다. 책상의 머리 장식의 두 번째로 높은 칸은 열려있고 옆쪽에 닫혀있는 작은 서랍 때문에 이미 좁아져 있는데 창고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칸은 마치 객석의 낮은 발코니일 것 같은데 원래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극장에서 가장 잘 보이는 자리다. 불결함이 내면에서 점차 겉으로 나오는 늙은 방탕아들이 예약하는 자리이고 발코니의 난간에 발을 걸쳐놓는 조야한 녀석들이 예약하는 자리다. 흙기 뽑아서는 몇 명인지조차 셀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을 많이 데려온 가족들은 가난한 아이들의 방에 불결함도 여기로 가져온다. 이거야말로 이미 1층 객석에서 새어나온다. 어두운 배경에는 불치병을 앓는 환자들이 앉아있고 다행하게도 안을 비춰볼 때만 그들이 보인다는 것 등등. 이 서랍에는 휴지통만 있었다면 내가 오래전에 버렸을 낡은 서류들이 있다. 심히 부러진 연필들, 비어있는 성냥갑, 칼스바트에서 온 문진, 지역이 그려져 있는 줄자. 그런데 이 줄자로 국도를 보려면 엉성함이 너무 짜증나게 만든다. 수많은 와이셔츠 단추들, 뭉툭한 면도날 장치. 이것을 위한 장소라고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와이셔츠 집, 두껍게 그리고 쇠로 된 아주 무거운 문진. 그것에 대해서 서랍에는 참담하구나, 참담해. 그래도 좋은 뜻으로 생각한 것이다. 한밤중이다. 하지만 낮에 쓴 것이 전혀 없었더라면, 그렇다면야 한밤중이라는 것도 용서가 된다. 왜냐하면 내가 아주 푹 잘 잤기 때문이다. 불이 켜진 전구, 고요한 집, 밖에 깔린 어두움, 깨어있는 마지막 순간들. 이들은 내게 글을 쓸 권리를 준다. 설령 가장 참담한 글이 나오더라도 이런 권리를 내가 서둘러 이용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나야. 1910년 12월 26일. 이틀 반나절을 어쨌거나 완벽한 것은 아니었지만 혼자 있었고, 이미 내가 비록 변신한 것은 아닐지라도 이렇게라도 변신하는 중이다. 결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던 나한테 혼자 있는다는 것은 위력을 갖는다. 나의 내면은 용해 되고, 우선은 단지 표면적이긴 하지만 벌써 더 깊이 있는 것을 뿜어낼 수 있다. 내 내면의 작은 질서는 회복되기 시작하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능력이 많지 않은 곳에서 무질서는 최악이기 때문이다. 1910년 12월 27일. 나는 기력이 달려서 문장 하나조차 더는 만들기가 어렵다. 단어들이 문제가 된다면, 또 단어 하나를 첨가해도 충분하다면, 그리고 이 단어를 완전히 실현시켰다는 안정된 의식 속에 몸을 돌릴 수 있다면, 그렇다. 오후에는 한동안은 잠을 잤고, 깨어있는 동안에는 소파에 누워서 어린 시절에 겪은 사랑의 경험들을 생각해 보았다. 기회를 놓친 때를 속상해하며 생각했고, 그 당시 나는 좀 차가운 침대에 누워 있었고, 가정교사는 크로이처 소나타를 읽어주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내 흥분을 즐길 줄 알았다. 또 채식으로 된 야식을 상상하면서 내 소화에 만족했다. 그리고 내 시력은 일생 동안 충분할까를 걱정했다. 1910년 12월 28일. 오늘 막스한테서처럼, 그리고 나중에 바움한테서처럼 한두 시간이라도 내가 인간적으로 행동한다면, 자러 가기 전에 이미 나는 오만에 있다. 1911년 1월 3일. 너! 라고 말하고 나서 그를 무릎으로 툭 하고 살짝 쳤다. 나는 작별하려고 해. 갑작스럽게 말을 하면서 좋지 않은 징조로 입에서 침이 조금 튀었다. 네가 그것을 오랫동안 생각했구나. 라고 그가 말했고, 벽에서 떨어져서 몸을 쭉 뻗었다. 아니야, 나는 그것을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생각해보았는데? 아직 그 모임을 위해서 나는 마지막으로 준비했어.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노력해보렴. 너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나는 시골에서 올라온 아무개인데, 그래서 매 순간 다른 사람과 교체할 수 있어. 마치 역 앞에서 정해진 기차들 뒤에 수백 명이 함께 모여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임의로 교체할 수 있단다. 1911년 1월 4일, 쇤 헤어의 신앙과 고향. 내 아래쪽으로 맨 위층 관람석에서 눈을 비비는 관객의 축축한 손가락. 1911년 1월 6일. 너! 라고 말하면서 그를 가리켰고 무릎으로 툭 하고 살짝 쳤다. 지금 내가 간다니까? 네가 그것을 함께 보려고 한다면 눈을 떠라. 그러니까 정말로? 그는 눈을 아주 크게 뜨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물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팔을 저어서 피할 수 있었을 정도로 그 시선에는 힘이 없었다. 그러니까 네가 정말 가는 거구나.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데? 너를 붙잡을 수는 없구나. 그리고 붙잡을 수 있더라도 사실은 붙잡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야. 이로써 나는 네 감정에 대해서만 너에게 설명하려고 할 뿐이다. 이 감정에 따라 너는 나에게 붙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곧장 야비한 급사들의 얼굴 표정을 지었다. 이들은 이런 얼굴로 평소에는 규칙에 따라 단속하는 국가 안에서 신분이 높은 아이들을 순종적으로 혹은 두려워하도록 만들어도 되었다.
KBS 오디오북
1911년 1월 7일 막스의 여동생. 그녀는 신랑에게 푹 빠져 있어서 방문객들 모두와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할 정도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신의 사랑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11년 1월 7일. 일이 없이 쉬는 날이면 온종일 내가 마술에 걸리기라도 한 것처럼 그랬다. 왜냐하면 1년 전부터는 외적 상황도 내적 상황도 내게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1년 전보다 지금은 형편이 좀 더 좋아졌다. 일요일이다. 글쓰기 작업은 중단되었다. 불행한 존재에 대해 다행히도 몇 가지 새로운 인식들이 떠올랐다. 이 불행한 존재는 나 자신이다. 너! 라고 말하면서 그를 가리켰고 무릎으로 툭 하고 살짝 쳤다. 눈을 뜨렴. 나는 작별하려고 한다. 갑작스럽게 말을 하면서 좋지 않은 징조로 입에서 침이 조금 튀었다. 그러니까 정말이군. 하고 그가 말하면서 내 얼굴을 여러 번 훑어보는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 시선은 우연히 나와 마주친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내가 팔을 저어서 그 시선을 피했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11년 1월 12일. 요즘은 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쓰지 않았다. 부분적으로는 게으름 때문이고, 지금 내가 굉장히 많이 잔다. 그리고 낮에도 깊이 자는데, 자는 동안에는 내 무게가 좀 더 무거워진다. 부분적으로는 자기 인식을 폭로한다는 두려움 때문에서도 나에 대한 글을 쓰지 않았다. 이런 두려움은 정당한 것이다. 왜냐하면 글을 씀으로써 최종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이다. 이 글이 가장 광범위하게, 빠짐없이 완벽하게, 또 모든 부수적인 결론에까지 이르며 또 예외 없이 솔직하게 써진다면 그때에만 비로소 자기 인식이 된다고 해도 될 것이다. 도대체 이렇게 글을 쓰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어쨌거나 나는 이런 데에 능력은 없다. 그렇다면 자신의 의도대로, 그리고 기록된 것이라는 월권으로 쓰인 글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만 그냥 일반적으로 느낀 것을 대신하게 되는데, 즉 이 방식에서는 적어놓은 글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너무 늦게 인식되면서 정확한 감정은 사라진다. 며칠 전에 카바레 빈도시의 예술가 레오니 프리폰. 곱슬머리를 묶은 헤어스타일, 형편없는 코르셋형의 여성 조끼에 아주 오래된 의상, 기사의 숙녀. 하지만 비극적인 동작이 퍽 예쁘고, 속눈썹은 올렸으며, 긴 다리를 쭉 펴고 몸을 따라 유연하게 팔을 뻗는다. 두 가지로 해석되는 자세에서 뻣뻣한 목의 의미, 루브르에서 단추 모으기를 불렀다. 매우 명망이 높았던 실러를 1804년 베를린에서 샤도가 그렸다. 누구도 이 코에서보다 더 확실하게 얼굴을 그릴 수는 없다. 작업하면서 코를 잡아당기는 습관이 빚어낸 결과로 중간 콧대가 약간 내려앉아 있다. 뺨이 조금 움푹 들어간 친절한 사람. 면도를 한 얼굴이 그를 다분히 노인답게 만들었다.